우리는 어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어 봤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부흥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한 민족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때 한 번씩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우리가 이 대부흥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 각양각의 언어로,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각양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듣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다, 이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방언, 오늘 그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계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들의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언어가 다 흩어졌죠? 그 처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땅이 무너지지 말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이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닙니까? 하늘까지 닿게 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바벨탑을 허무십니다. 어떻게 허무시죠? 먼저는 언어를 혼잡케 하세요. 원래는 한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이들이 이 바벨탑을 한 마음으로 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들을 온 세상에다가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많은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각양의 언어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생긴 이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세요. 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생긴 그 각양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된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다양한 언어가 생겼는데 그 다양한 언어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결국은 바꾸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역사를 보면, 섭리를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안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연약하고 불안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나에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정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언약의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단 1%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짐승을 갈라놓고 우리와 함께 걷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제약됨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로 바꾸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과 연계되어져 있는 이 방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한 이 인류가 이제 흩어져서 각양의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열방에 있던 민족들이 이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그 말씀이 있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거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각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 그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죠. 예.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지막 날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반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그 모든 죄악들은 떠나가고 모두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우리가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한민국 그 조국 땅을 바라보면 참 우리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죠?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저 땅 가운데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민족이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예. 지금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실 때가 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때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그때입니다. 자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들 놀랐던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거를 영어 성경은 devoted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God-fearing man. 다시 말하면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여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하는 것을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면 조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긴 하지만 거듭난 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과 거듭난 신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언급을 했는데요. 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신을 인정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신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거래적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누가가 헌신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섬기려고 해요. 신을 섬깁니다. 신에게 봉사합니다. 뭔가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동기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고받는 거래적 행위가 모든 종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그 밑바닥 안에 예, 이러한 신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어떠한 거래적 관계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그 또 하나는 이 종교인들 안에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 종교인들 안에는 이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이유가 내가 신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니까 신에게 하니까 그러므로 신이 나를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과 거듭난 신자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용납이 먼저 그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하나님 이웃 사랑에 가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하나님 사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그 사랑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또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습성, 율법적 습성 이것을 잘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전히 누군가와 아까 종교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처럼 거래적 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만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이 아이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고 부모로에게 순종을 해야 이 아이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그 틀이 우리 안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뭔가 우리에게 우리를 순종하고 뭔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 자체를 그냥 용납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가 변화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그 용납함 안에서 사랑함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드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직장터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이만큼 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돌려줄게? 라는 이런 거래적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먼저 품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동부 사랑의 교회 청빙이 확정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전 교회였던 수영로 교회 성도들 마지막 이제 그 만남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 그룹을 많이 만났어요. 네, 참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또 이제 저에게 마지막이라고 그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편지들을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저에게 줬습니다. 편지를. 지금도 제가 제 사무실 안에 딱 한 편지 하나를 보관하고 한 번씩 읽어봐요. 그 편지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누구라고 밝히지 않은 분인데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한 성도님이셨어요. 무명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거기다 적었냐면 예전에 제가 그 교구 사역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구 수련회를 매년마다 갔는데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그 농촌에 있는 한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봉사도 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냈었는데 그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마 그 쇠족식을 할 때 서로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제가 정말 우리 교구 식구들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막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정말 저희가 함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성도들이 변하는 건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 모델링을 보여줄 때도 아니고 정말 목사님이 화려한 설교를 잘 준비하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이 되긴 하지만 성도들이 정말 변할 때는 정말 목사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실 때 성도들은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꼭 잊지 말고 그 교회 가시면 그렇게 앞으로도 목회해 달라고. 제가 그걸 보는데 이건 제가 평생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건 어떠한 그럴싸한 말씀과 가르침이 아니라 그럴싸한 삶의 모습을 그 사람에 보여준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케어할 때 내가 맡은 영혼들을 케어할 때 또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때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주신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들의 삶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